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 날 앉아서 1년의 양식을 계산해 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다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해가 저무는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여덟 식구가 의연히 살아남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누에가 알에서 부화할 때면 뽕잎이 나오고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 울음을 터뜨리면 어미의 젖이 줄줄 흘러내리니 내 비록 가난하다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 마라. 먼저 고전을 읽어 옳고 그름을 배우고 다음으로 역사를 배워 옛일들의 득실을 따지고 실학을 마음에 두어 세상을 구할 일을 배우거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선생님이 오프닝을 이렇게 근사하게 딱 해주시면 항상 궁금해요. 이건 또 뭘까?
아, 이거 이제 다산이 제자에게 보냈던 겁니다. 네. 역시 가난하고 가난한 때 보낸 건데, 네.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 앞일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또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나. 네. 그러나 먹고 살게 돼 있다. 그 대신 비루하게 살지 말고 네. 늘 공부해라. 그래서 고전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실학을 마음에 둬서 세상에 구할 일을 배워라. 이게 학자의 마음가짐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제자에게 해주죠.
자, 좋은 스승이기도 했어요. 자, 고전 읽기 우리의 좋은 스승 구본영 선생님의 네. 고전 읽기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공연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북나래에서 백운철 씨가 직접 출연하는 연극이에요. 연극 성은이 망국하옵니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고전읽기의 첫 곡입니다. 최백호 길 위에서.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까지 조선 지식인들의 대표이며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고 청렴한 관리이자 참된 목민관이었던 다산 정약용. 다산 선생의 산문을 읽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살던 당시에 조선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예. 그 조선이 처음 만들어지고 세종조의 문화적 그 전성기를 겪고 조선이 이제 잘 커나가다가 네. 임진병자 양대 전쟁을 전란을 치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피폐해지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쭉 흐르게 되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궁핍해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영조와 정조에 이르면서 다시 한번 그 개혁을 하고 싶어하고 반등하고 싶어합니다. 바로 다산이 살았던 이 시대는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 때 자기의 전력을 다하고 네. 그리고 정조가 승하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는 이런 그렇지. 과정이니까 조선 사회에는 이제 극심한 혼란과 가난 그리고 궁핍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당쟁이 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 이었죠.
되게 혼란스러웠군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있어왔지만, 네. 그러니까 이때 사실 18세기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정보 혁명처럼 예. 중국을 거쳐서 천주교를 매체로 해서 엄청난 서구의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몰려들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서학에 대한 탄압과 같이 물려서 새로운 이러한 그 이 실학 사상과 새로운 지식들이 네. 이제 그 좋은 탈출구를 찾아서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내드릴 시간이네요. 정약용 사상의 출발점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었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정약용은 백성을 이 곤충에 비유를 했어요. 양반 관료들의 탐욕,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백성이 고통받는 현실을 묘사를 했는데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은 백성의 혼이 환생한다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파리, 2번 모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는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세 분께 탈모 방지 샴푸 보내드릴게요. 이 백성의 굶주린 모습이 다시 환생을 했다는 이 곤충이 무엇이냐라는 게 문제였는데 보기 1번은 파리, 2번 모기입니다.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간 개혁가였습니다. 정약용은. 그렇다면 정약용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농사짓기에 대한 글을 읽어볼게요. 여기에 한 여가 있는데 서른 집이 모여서 한 여를 이루었다. 갑 아무개는 이곳을 갈고 을 아무개는 저곳을 김매라. 여장은 각자의 할 일을 정해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찾아와서 말을 했다. 나도 이곳의 땅을 한몫 받고 싶소. 이를 어쩌겠는가.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여의 논밭은 더 이상 넓힐 수 없는데 한 여의 백성 수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느니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이 이익을 쫓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논밭은 많은데 사람의 힘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거나 논밭은 적지만 곡식의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알았거나 추수 때 나누어주는 곡식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찾아와서 이곳의 땅을 한몫 받고 싶다 하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 또 한 여가 있는데 스무 집이 모여서 한 여를 이루었다. 여장이 갑 아무개는 저곳에 잡초를 불사르고 을 아무개는 저곳에 거름을 주라 고 하며 각자의 할 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떠나면서 말을 했다. 저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겠소. 이를 어찌하겠는가. 역시 그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백성이 해로운 곳을 피하는 것은 마치 불이 습한 곳을 피하는 것과 같다. 논밭이 적어서 사람의 힘이 남아돈다는 것을 알았거나 힘은 배로 드는데 곡식의 생산량이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추수 때 나누어주는 곡식이 적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떠나면서 저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한 여의 가구 수가 고르게 될 것이며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백성의 논밭이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이 마음대로 오고 가기를 8, 9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라 안에 논밭이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에게 논밭을 가지고 구역을 설정해 주는 것은 마치 양에게 우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한다면 마치 새나 짐승이 서로 몰려다니는 것과 같게 된다. 백성이 새나 짐승처럼 몰려다니는 것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지 8, 9년쯤 되면 백성의 분포가 대충 고르게 될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여 년이 되면 백성의 분포가 아주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이 아주 고르게 분포된 뒤에 비로소 호적을 만들어 그들의 집을 등록시키고 문서를 만들어 그들이 옮겨 다니는 것을 관리한다.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한 사람이 떠나더라도 이를 허락하는 데 절도가 있어야 한다. 논밭은 넓은데 사람이 적은 곳은 이사 오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적은데 곡식 소출이 많은 곳도 이사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논밭은 좁은데 사람이 많은 곳은 이사 가는 자들에게 허락해주고 사람은 많은데 곡식 생산량이 적은 것도 이사 가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사 다니는 자들은 나그네처럼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니 떠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정약용이 주장한 게 여전제 맞습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논밭을 골고루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여전제 그러면
네.
좀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예.
이건 정약용 선생이 가지고 있던 전론 그냥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우리 이제 농업 경제 시대였기 때문에
예.
농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국가 산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어떻게 토지를 나눠주고 어떻게 세를 걷고 어떻게 그 속에서 백성이 잘 살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국가 경영일 텐데 지금까지 이 전론에 많이 쓰였던 것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방식이 정전제예요.
정전제.
정전제라고 하는 거는
예.
사방 일리가 되는 곳을 그 우물 정자처럼 이렇게 예. 나눠서 아홉 개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하나는 공전이에요.
공동.
네, 그리고 나머지 여덟 개는
예.
이제 각자 하나씩 그 이 사람 백성들이 이제
네.
자기 그 이제 땅을 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그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게 되니까 이제 개간지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를 그 쓸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땅은 비옥하고 어떤 사람은 비옥하지 않고 근데 거기다 소출을 다 똑같이 받고 이게 이제 불합리한 것이 생겨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균전제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네.
이 균전제는 모든 걸 국가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개인의 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예.
그럼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아들을 넷 낳고 어떤 사람은 다섯을 낳고 또 어떤 사람이 이사 오고 그러고 나서 나니까 막 이 가족이 섞이게 되니까 어떤 때는 땅이 모자라고 어떤 때는 땅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토지가 한전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의 소유 상한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갖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규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이 한꺼번에 팔거나 하는 것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부동산 할 때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이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이 여전제라고 하는 거는
네.
다산의 경우에 이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데 굉장히
네.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선 산골짜기와 시냇물을 중심으로 한 지세에 따라 가지고 구역을 정하자. 그리고 그 구역을 여라고 얘기를 하자.
예.
그래서 대략 세 개의 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리를 정하고 그리고 다섯 개의 리가 모여서 하나의 방을 정하고 다섯 개의 방이 모여서 하나의 읍을 정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한 가장 초보적인 단위가 되는 이 여에는 여장을 두고서 공동으로 생산을 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할 텐데 그걸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배분을 할 때 100일을 일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해당된 생산량을 주고
예.
50일 일한 사람은 절반밖에 안 주고
50일만큼만.
이렇게 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
맨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땅이 좁고 토지가 안 좋아서 소출이 적으면 사람들이 떠나갈 거다.
그쵸?
이렇게 한 10년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바뀌게 될 텐데
예.
이때 그 세액을 정해서 이렇게
그때 정확하게
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편하고 잘 살 수 있겠냐.
그런 말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저기 양반도 이래라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도 네. 그렇게 저거 하지 말고 네. 재화와 생활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예. 먹고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 네. 자,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약용이 강조한 것. 그게 바로 새로운 과학기술이래요. 이 부분을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농업기술이 정교하면 가지고 있는 논밭이 적어도 생산되는 곡식이 많을 것이고 심을 적게 들이고도 곡식을 탐스럽고 아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묵은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갈고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베어 거두고 곡식의 껍질을 벗겨서 키로 까불고 절구에 찍고 물에 반죽하고 불을 떼서 밥을 짓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 편리해지고 더 수고스럽게 될 것이다. 직조기술이 정교해지면 들어가는 재료는 적으면서도 생산되는 실이 많아지고 힘들이는 시간은 매우 짧아지면서도 배나 명주는 오리 가늘고 결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물에 담그고 씻고 실을 만들고 실을 뽑고 배를 짜고 표백하여 물들이고 풀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 편리해지고 덜 수고롭게 될 것이다. 병기를 다루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공격하고 찌르고 방어하고 운반하고 보수하는 일이 모두 병사들의 용맹을 돕고 그들의 위태로움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의원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맥을 보고 병의 증세를 살피며 약의 성분을 변별하고 사계절의 기운을 살피는 것이 모두 옛사람의 어리석었던 점을 발견하고 이전 사람들의 그릇된 점을 논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장인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궁실과 기구를 만들어서 성곽과 배와 수레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튼튼하고 편리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 법을 다 터득하여 실행한다면 나라는 부유해지고 군대는 강하게 되며 백성은 살림이 넉넉해져서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해서 수레를 쓸 수가 없다. 목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 조선에는 양이 없다. 말을 죽으로 기르기가 적당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풍토가 저마다 다르다. 이러한 사람들을 난들 어쩌겠는가. 글씨를 배워서 미불이나 동기창처럼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대뜸 이렇게 말한다. 왕이지의 순수한 필법보다 못하다. 의술을 배워서 설기나 장계보처럼 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한다. 옛날에 단계나 하간보다 못하다. 그리고 은연 중에 옛사람의 명성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며 한 세상을 호령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저 왕희지나 단계나 하강 같은 무리가 과연 우리나라 안동부 사람이나 된다는 말이나.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정약용이 기술자였다는 얘기도 맞아요?
기술자라기보다는 아주 탁월한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겼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스펙트럼은 참 넓고 그 이제 놀라운데 예를 들면 이제 수원성을 건설하게 될 때
네.
기중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기중기하고 좀 다르지만 돌레를 네. 많이 사용해서 아주 쉽게 무거운 그 돌들을 나를 수 있게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총 비용이 한 10만 냥쯤 들었는데 그 중에 4만 냥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 대단하죠. 기중기 사용을 해서
네.
또 그 아주 젊은 나이죠. 갓 그 이 28살에 이제 과거에 2등으로 그 급제를 하게 되는데 정조가 매우 이제 총애를 하게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조가 수원 행차할 때 늘 그 다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할 때
예, 예.
그 이제 군민들에게 어떤 그 부담을 줬었죠.
네.
그래서 이 정약용이 배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배 위에
예.
이 그 널빤지를 깔아서
예.
그 행차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 학자로서는 도저히 그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용후생.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날 그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네. 앞에서 성구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분이었죠.
정약용 선생님이 센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머리를 쓰면 아주 네. 예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예. 스스로도 예. 매우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보낼 때도 너희들이 네. 나보다 좀 못한 것
나를
같다.
나를 못 따라오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자찬 묘지명을 이제 쓰게도 되는데 예. 그 속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경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매우 영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가 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박지원의 열화일기랑도 비슷하다라고 해도 돼요?
내용이 비슷하다기보다는 이제 네. 각자 다른 용도와 이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이제 그 연암의 열화일기는 연경을 다녀갔을 때
네.
기행 감상문이고 예. 자기의 이제 의견을 거기다 밝혀놓은 건데
예.
사실은 이제 같은 실학파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네.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북학파들은 주로 이제 상공업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고 쳐다봤고요.
예.
정약용은 그런 이익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예.
선비로서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선비로서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농경사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토지 제도를 포함해서 농업의 개혁 그리고 그 속에서 그걸 관리하게 되는 관리들의 정신적인 부분과 태도에 대한 어떤 경종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조금 부류가 다르다.
좀 네. 다르죠. 포커스가.
예. 자, 여러분들 다산 정약용 산문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정약용은 백성을 이 곤충에 비유해가지고요. 양반 관료들의 탐욕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묘사하게 되는데 이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은 백성의 혼이 환생했다고 하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파리, 2번 모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탈모 방지 샴푸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페이지입니다. 단심가.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예 문집에서 나온 다산 정약용 산문집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이해를 잘했을까요?
우선 이제 다양한 보직에서 일을 해왔던 것이 우선 바탕이 됐겠죠. 물론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런 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통찰력을 얻고 그런 거지만 일단 다산은 여러 곳에서 여러 역할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물론 이 규장각이라든가 승정원이라든가 예문관이라든가 이렇게 청빈한 곳, 학문을 접하는 곳, 연구하는 곳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하기도 많이 하지만
예.
1797년 이후에 이제 곡산 부사로 가가지고 목민관으로서 2년 정도를 지내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목민심서를 짓게 된 바탕이었고요.
예.
그 전에 또 그 충청도의 금정찰방에서 또 관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그 마주대해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을 가졌고 거기에 많은 그 이 애정을 쏟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애환을 진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구구절절
예.
그 통찰력이 있는 이제 문장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상한 게 있네요. 여기 정약용이 머슴을 쫓아냈대요. 그렇게 민심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머슴을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
그럴까요? 예. 네. 옛날의 왕포는 종을 부릴 때 참혹하고 각박하게 하여서 잠에는 잠을 잘 수 없고 낮에도 쉴 수 없게 했다. 지금 나는 종과 약속하면서 그 조항들을 너그럽게 해주었다. 일찍 일어나 뜰을 쓸고 여기저기 진흙이 엉겨 막힌 곳을 터놓은 다음에 천천히 아침밥을 지어라. 대략 왕겨나 니만 제거하고 오직 잘 익히기만 바랄 뿐이지 맛있고 부드럽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정원을 가꾸되 죽은 나뭇가지는 잘라내고 더부룩하게 자란 속을 솎아내라. 이따금 북을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며 풀을 베어 내기를 가리지 않게 해라. 나무를 베어다가 다리를 보수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아이들을 쫓아 함부로 꼴을 베지 못하게 해라. 너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을 사철에 알맞게 나누어서 하라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절의 양식을 운반하는 일이라든지 바닷가 시장에 가서 마른 고기를 사오는 것이라든지 읍내에 가서 약을 사오는 일이나 이웃에 가서 생강이나 대추를 얻어오는 일 따위는 모두 십리나 오리 정도의 거리니 별로 먼 길이 아니다. 배가 고프면 떡을 먹어라. 함부로 술을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넘어지지는 마라. 틈틈이 마른 땔나무를 베어다가 갈무리하여서 장마철에 대비해라. 또 너에게 논밭을 주어서 콩과 벼 같은 곡식을 가꾸게 할 테니 농사철이 되면 알려라. 김도 메고 잡초도 베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내 일이니 내가 간섭하거나 따지지 않겠다. 내가 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너의 일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리라. 계문 읽기를 마치자 종놈은 조아라고 날뛰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건히 정대부의 은혜에 감사했다. 얼굴에 즐거운 빛을 띠고 입으로 맹세하면서 말했다.
미천하고 못생긴 절름바리가 대부를 부지런히 받들어 모시기에는 부족하지만요. 약속처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저의 볼기를 치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보니 행동이 말과 같지 않았다. 늦추어줄수록 더욱 게을러져서 바람에 티끌이 날아들어서 어지러이 널려도 물을 뿌리거나 쓸어내는 일이 없었다. 쑥대와 명아줏대가 무성하고 가시풀이 우거져서 뱀이 괴어 어린아이들이 놀라기도 했다. 채소와 오이가 말라버려서 꽃망울을 이리지 못했고 몰래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제 마음대로 벌채를 허락하며 아침 식사만 끝내면 달아나 있다가 저녁때야 돌아왔다. 시장 바닥을 쏘다니면서 잔뜩 취했다가 술이 깨면 돌아와 나무 아래서 코를 골았다. 게다가 고운 배옷을 입고 생선과 고기를 아울러 먹었다. 우둔하고 교만 방자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거칠고 방탕하여서 나날이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지만 고치지 않았다. 참다 못해 주인 윤자가 종놈을 불러다 앞에 꿇어앉히고는 엄하게 꾸짖었다. 나라에서 육조판서와 삼정승보다 더 높게 예우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자리만 지키고 앉아 녹봉만 도둑질하며 여지없이 쫓아내 여론에 부응한다. 목민관의 경우에도 나약해서 간악한 무리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탐하고 비열하여 위에서 걱정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본받지 못하면 하나같이 모두 내쫓아 백성의 고혈을 빨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하물며 너는 부엌일이나 하는 종놈이니 감히 뇌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먹은 봉급을 모두 도로 내놓고 함부로 있을 생각을 마라.
종놈이 이 부분을 듣고는 손을 비비고 가슴을 쳤다. 콧물을 석자나 흘리고 눈물을 가을빛처럼 줄줄 흘렸다. 머슴이 자기 복을 스스로 걷어찼네요.
문장이 재밌죠.
그런데 예. 표면적으로 종을 꾸짖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잘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을 꾸짖는 거죠.
그렇죠. 그래
누구를
보이죠?
꾸짖는 거예요?
우선 머슴을 꾸짖는 게 분명하죠.
네.
그러나 거기에 정승 판서 등 높은 사람도 싸잡아서 질타하죠. 야, 네 자리만 그렇게 지키고 앉아 있다 그러면 네. 썩 물러나라. 응? 목민간의 경우에 나약하고 간악한 무리를 네가 제거하지 못하면 너는 그 자리를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네.
또 네 스스로 재물을 탐하고 비열해서 위에서 걱정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같이 다 내쫓아야 된다. 백성의 그래. 고요를 빨아먹지 예.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고 싶은 말이었을 거예요. 네.
빗대서 얘기한 것뿐이겠죠. 예.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릴게요. 정약용은 백성을 이 곤충에 비해 가지고 양반 관료들의 탐욕과 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묘사를 했어요. 이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은 백성들의 혼이 환생했다는 이 곤충이 무엇일까요? 1번 파리, 2번 모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탈모 방지 샴푸를 보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볼 글은 조승문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제목 그대로 풀어보면은 파리를 조문하는 글이라고 하네요. 겨우 파리 한 마리 죽은 게 뭐 그렇게 슬픈 것인지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경오년 여름에 파리가 매우 많아져 온 집안에 득실거리더니 점점 늘어나서 산골짜까지 만연했다. 높은 다락이나 커다란 집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술집과 떡가게에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천둥 같았다. 늙은이들은 기이한 일이라면서 탄식을 하고 젊은이들은 성내면서 때려잡았다. 어떤 사람은 통발을 만들어 놓아서 걸려 죽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독약을 뿌려 그 약 기운에 취해서 전멸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을 했다. 아휴, 이 파리들을 죽이면 안 된다.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파리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기구하게 사는 목숨이다. 애초롭게도 지난해에 아주 커다란 흉년이 들고 또 겨울에 혹한까지 겪었다. 그래서 천연병이 들게 되었고 게다가 세금까지 가혹하게 징수당했다. 수많은 시체가 길에 즐비하게 널렸고 그 시체가 내다버린 것들이 언덕을 덮었다. 수위도 없고 관도 없는 시체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기운이 높아지자 그것이 변해서 구더기가 되었다. 이 구더기들이 항해해 모래보다도 1만 배나 많았는데 날개를 가진 파리로 변해서 인가로 날아드는 것이다. 아, 이 파리가 어찌 우리 사람과 같은 부류가 아니랴. 너의 목숨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음식을 만들고 널리 불려 모이도록 청했으니 서로 기별하고 모여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러고는 파리들을 이렇게 조문을 했다. 파리야, 날아와서 이 음식 소반에 모여라. 수북이 담은 흰쌀밥에 국도 간 맞춰 끓였고 잘 익은 술과 단술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도 곁들여 놓았다. 너의 마른 목구멍과 너의 타는 창자를 죽여라. 파리야, 날아와서 훌쩍훌쩍 울지만 마라. 너의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거느리고 와서 여한 없이 한번 배불리 먹어보아라.
너의 옛집을 보니 쑥대가 가득하고 뜰은 무너졌구나. 벽과 문짝도 찌그러진 데다가 밤에는 박쥐가 날고 낮에는 여우가 우는구나. 게다가 너의 묵은 밭을 보니 잡초만 길게 자랐구나.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 흙이 기름지건만 마을엔 사람이 살지 않아 황폐해졌단다. 파리야, 날아와서 이 기름진 고깃덩이에 앉아라. 소다리에 살집도 깊고 초장에다 파까지 쪄놓았다. 농어회까지 갖추어 차렸으니 너의 굶주린 창자를 채우고 얼굴을 활짝 펴라. 도마에도 남은 고기가 있으니 너의 무리에게도 먹여라. 파리야, 날아서 가나로 들어가지 마라. 깃대와 창대가 삼엄하게 늘어서 꽂혀 있단다. 돼지고기, 소고기국이 푹 물러서 먹음직스럽고 메추리구이와 붕어지짐의 오리국, 그리고 꽃무늬 아름다운 중배기를 실컷 먹고 즐기면서 어루만지고 구경하지만 큰 부채를 흔들어 쫓아내는 너는 엿볼 수도 없단다. 아전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살피는데 쟁개비에 고기를 지지며 입으로 불을 분단다. 계피물, 설탕물에 칭찬이 자세하지만 호랑이 같은 문지기가 철통같이 막아서서 애처로운 호소를 물리치며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한단다. 안에서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아저는 주막에 앉아 제멋대로 보고서를 쓴다. 역마를 달려 마을이 평안하다고 보고를 올리는데 길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고 태평하여 아무 걱정 없다고 한단다. 파리야, 날아서 살아 돌아오지 마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영원토록 편안해진 것을 축하한다. 너는 죽었어도 재앙은 남아 형제에게 미치게 되니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이 6월에 벌써 문을 두드리는구나. 이 호령이 사자의 울음소리 같아서 산악을 뒤흔드는구나. 가마와 솥도 빼앗아가고 송아지와 돼지도 끌어갔지. 그러고도 모자라서 관가로 끌어가다 볼기를 치는데 그 매를 맞고 돌아오면은 기진해가지고 전염병에 걸려 풀이 쓰러지듯 고기가 물크러지듯 죽어간단다. 그렇지만 만 백성의 원망을 천지사방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고 인민이 모두 죽을 지경에 놓여도 슬퍼할 수가 없구나. 어진이는 움츠러들었고 뭇 소인배가 날뛰니 봉황은 입을 다물고 까마귀가 울어대는 격이구나. 파리야, 날아가려거든 북쪽으로 날아가거라. 북쪽으로 천리를 날아가 궁궐에 가서 너의 충정을 호소하고 깊은 슬픔을 전해라. 억지로 막지도 않고 시비도 없을 것이다. 궁궐에는 해와 달이 밝게 비치니 임금님께서 정사를 하심에 인을 베풀고 하늘에 명예 고하면서 규를 사용한단다. 천둥같이 울려서 하늘을 감격시키면 곡식도 잘 되어 풍년을 이룰 것이다. 파리야, 그때 남쪽으로 날아오너라. 이렇게 파리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참담하죠? 비유를. 아주 참담해요. 근데 아마 예, 이 다산의 예리하고 섬세한 이 눈으로 본 이게
네.
그때 그 상황의 사진판일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본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든 시절을 백성들이 견디고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지방관과 목민관들의 착취와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엿볼 수 있죠.
참 보면 볼수록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잘 알고 슬픈 것도 뭐가 슬픈지 이렇게 속속들이 잘 들여다보는 정약용이에요.
네.
이런 글 이외에도 또 다른 게 몇 개 있겠죠?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진 거에 이 앞에 이제 경호년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18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향 가서 10년이 지난 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보였죠. 근데 정말 이제 그 이 백성의 그 이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 중에 애절양이라고 있어요.
애절양. 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남편이 자기의 남근을 잘라서 관아 앞에 통곡을 하는 젊은 아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쓴 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환곡이라고 해서
예?
백성들이 이제 어렵게 됐을 때 보릿고개에 이제 그 곡물을 백성들에게 대여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되면 받아가고 이게 이제 오히려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준 것들인데
네.
이 환곡을 가지고 이제 그 장난을 많이 치죠.
나중에는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고리대금업자처럼
네.
조금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많이 받고
많이.
또 빌려줄 때 거기에 모래 타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섬을 두 섬으로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이제 군포를 받게 돼 있는데
예.
이제 군에 가거나
예.
이제 동원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군포에서 빼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도 군포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안 가면 다른 걸로 대신 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아직 그 갓난아기일 때도 군포를 징수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너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장난에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남자가 남근을 딴건 이유도
예.
자기 집에 그 이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군포를 물리게 되고 이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장정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
그걸 보고서 자기 남근을 자르면서 이것 때문에 적골이 됐으니 이렇게. 나를 징치하리라 이 모습이 이제 애절량의 시 속에 나오죠.
그렇군요. 되는지. 그럼 그 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앞 부분만 조금 제가 읽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갈반 마을 젊은 아나 길게 길게 우는 소리 관문 밖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출정 나간 지압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 있다 해도 사내가 제 약물 잘랐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3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억울한 하소연 하려 해도 관과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하네.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예.
스스로 이제 이 방에 들어가서 자기 그 남근을 자르게
그래.
되는
예.
이런 이제 실정이 이게 실화죠 실화.
오죽 속이 터졌으면 그랬겠어요. 참 선생님 말씀 해설을 덧붙여 들어도 그렇고 글의 내용을 들어도 그렇고 그냥 가슴이 저미는 얘기들 안타까운 얘기들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약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상가가 된 것도 같고 인정받을 만하죠.
그럼요.
예, 네. 우리 역사에 정약용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아, 같이 느끼는 시간 내일 다시 이어보도록 할게요.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서해문집에서 다산 정약용 산문집, 공연 선물은 12월 13일부터 1월 6일까지 가변극장 키작은 소나무에서 공연되는 시사풍자 하이코미디 퓨전 사극, 연극 성은이 망국하오입니다. 초대권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다산 선생이 조승문이라고 하는 글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비유했던 그 곤충. 발이죠.
네, 발이에요.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리 얘기하고 나니까 오늘의 끝곡을 윤종신의 환생으로 준비를 했네요. 자, 환생 들으시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